하나님의 신명기 집필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께 순종이야 불순종이냐입니다. 집필지는 여호수아 사사기에 뭐 사무엘서 열왕기도 물론이지만 빨간색도 칠하고 파란색 노란색을 칠하는 화가와 같습니다. 역사학자 신문기자처럼 기사를 지면에 올릴까요? 아닙니다. 취사 선택을 하죠. 어떤 방향으로요? 사건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집필지는 역사인식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하면 주로 전쟁이죠. 이 환란이 무슨 의미냐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전쟁이 발발하고 역병이 돌고 기근이 왔다는 진술만 하는 역사가들이 아닙니다. 왜 이런 끔찍한 난리가 났을까? 이 재앙과 참화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사를 단순 편년체 기록으로 남겨둬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구한말 국난을 편년체 서술로만 읽어서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경복궁이 불타고 민비가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고 고종도 살해될까봐 선교사 헐버트가 왕의 침실 보초까지 써주고 이준 열사와 같은 밀사들이 헤이그에 가봐야 문전박대 당할 줄 알고 헐버트 선교사 자신이 몸소 왕의 비밀 편지글을 몰래 가지고 네덜란드에 가고 국권을 빼앗긴 왕은 을사늑약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본은 강압적으로 외교권을 빼앗아갔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덤덤하게 남기면 뭐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유민이고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죠. 우리 후손을 위해 기록에 남겨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겁니다. 신명기 집필진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여리고 함락,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 가나안 첫 전쟁을 승리하였죠. 하지만 보다 작은 성 아이 성을 함락하는 데 실패했어요. 왜? 이유를 알아야죠. 그것이 역사인데. 그래서 당대의 지식인들은 국가의 존망에 대한 입장을 일관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 추방이다라는 상급과 형벌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공부할 수 있게 자료를 후대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차대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깔린 내막은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도시였어요. 그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고 싶어 하시죠. 또 신명기가 그린 밑그림에는 다윗 왕도 있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 싫어하시죠. 그렇지만 이왕 세운다면 다윗 같은 왕이라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리라는 겁니다. 이게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왕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신명기에서는 언급하는 거예요. 왕을 세운다면 그는 여차여차한 일을 해라. 군왕제를 내다보는 책은 모세 오경중 신명기뿐입니다. 이 군왕제 테마가 신명기와 다음 책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왕 시대에 즉 여러 왕을 거친 세월이 지나고 편찬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지난 왕들의 치세를 거울 삼아 앞으로 있을 왕은 어떠해야 이상적인지 그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율법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기록입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죠. 이들 책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왕이요 이상향의 왕인 것입니다. 다윗 왕 스토리 자체가 이 책들의 테마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분류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서도 선지서이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를 선지서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이미 신명기 역사 중 사사기를 펼쳐보았습니다. 신명기의 조명으로 세 번의 사사기 설교를 들었습니다. 열두 지파가 정착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이젠 여호수아를 공부합니다. 정복 스토리죠. 열두 지파 땅 분배 스토리죠.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성경지리 공부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손바닥만한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천년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 땅이었어요. 이 땅을 차지하려고 무수한 전쟁이 일어난 곳입니다. 지구 종말 아포칼립스를 암시하는 아마겟돈 전쟁도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계시록 16장은 기록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싸움이 잦은 곳은 없습니다. 이유는 교통 요충지라서 그렇습니다. 플로리다로 치면 사방이 올랜도, 코코아비치, 잭슨빌로 삥 둘러싸인 면적과 비슷한 팔레스타인 땅. 거기를 통과해야 고대 근동 지역 어디에나 갈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가치 있는 땅도 아니에요. 단지 이 땅을 거쳐야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대 이집트, 터키, 이라크, 이란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원정하는데 혹은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장사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군인들 혹은 상인들이 통과하는 이 지역을 통제하면 막대한 부를 얻기 때문입니다. 번영의 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전란이 휩쓸고 지나가면 폐허가 되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지배자들이 왜 많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죠. 애굽, 즉 이집트, 아모리, 이스라엘, 아시리아,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들어보지 못한 나라, 프톨레미, 셀루시드, 로마, 비잔틴, 이슬람 칼리프, 십자군, 술탄 왕, 오스만 터키, 영국,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혹은 팔레스타인 땅 혹은 옛날에 가나안 땅은 작지만 지형이 다양해요. 남북을 좁고 길게 뻗은 땅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중해 바닷가를 낀 평지가 있고 폭 2, 30마일 정도로 작지만 농사 짓기에 괜찮습니다. 평평한 데다가 길내기도 좋아서 애굽으로 직통 가능합니다. 당연히 애굽이 장악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두 번째로는 낮은 산악 지역입니다. 영어로는 힐 칸츄리라고 되어 있는데 산을 타고 계곡을 지나야 남쪽과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계곡형 평야도 있어요. 농사 짓고 양치기에 좋은 땅입니다. 군대끼리 유혈 충돌이 일어나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가 가나안의 시스라 철기군을 제압한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요르단강 지역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단층 지역이죠. 그래서 눈 덮인 헤르몬산에서 내리는 물이 요단강을 이루다가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 사해 수면에서 헤르몬산으로 등산을 한다면 무려 2,663m나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거의 백두산 등정하는 높이입니다. 지중해에서 배 타고 가이사랴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서서히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서 급강하여 요단강과 사해에 도착하는 지형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요 옛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요단강 북쪽 싱싱하게 푸른 초목지대가 있는가 하면 사해처럼 물의 염분 농도가 높아서 농사가 아예 불가능한 것도 있죠. 본질상 생명이 없는 황폐한 반사막 지역이 사해 주변입니다. 유대 광야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손바닥만한 작은 땅이 이토록 다양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다르니까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서로 떨어져 살다 보니 경제 문화 시스템이 각양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엔 불악과 촌락이 자연 발생했겠죠. 산악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 치며 이동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성곽을 쌓아 그 안에 사는 도시 주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역로를 오가며 물물 교환하며 사는 상인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 접촉면이 넓어서 좋습니다. 여호수아를 공부하기 전에 이런 지리적인 학습을 해놓는 것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침략과 정복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모세와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모세 이후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냈어요. 모세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전쟁 이야기 있죠. 그 성을 처음에 여섯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돌다가 큰 함성을 지릅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기만수를 써서 진멸을 면하고 이스라엘 속에 편입되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중간쯤에 10장에 보면은 이런 요약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 힐칸츄리와 네게브 남쪽의 사막 지역과 평지 로울랜드 저지대지요. 로울랜드와 경사지 슬로프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예, 11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작한 일, 여호수아가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11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는 13장부터 시작되는데 21장까지 12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23장은 막 고별사, 또 모세도 고별사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인종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질문이 참 많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믹스되었다는 썰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했던 노예 출신들이 이스라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면서 점차 독립된 문화를 가지게 된 가나안 본토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가나안 땅에 외부인들이 와서 살았는데 성경에도 나오는 미디안족이나 겐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슬그머니 살면서 위기에 처하자 야 우리 살려달라 우리하고 언약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호수아서는 왜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가 이거예요. 정복설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정복설입니다. 왜 전쟁으로 땅을 빼앗은 이야기가 장황하게 쓰여 있고 그것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짓을 한단 말인가. 이걸 풀자니 굉장히 골칫거리가 아니겠어요? 정복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생겼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설명된다라고 말하면 그렇다면 노련하고 강력한 군사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하나님이 앞장서는 전쟁인데 제사가 중요하고 싸움에 나갈 군인들이 얼마나 정결한가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야 전쟁이 이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빙빙 돌았을 뿐이라고 하죠. 6일 동안 일곱 제사장을 앞세우고 일곱 나팔을 짊어지고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중에 일제히 나팔 불고 고함을 쳐서 성이 무너졌다고 했죠. 뭡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승리로서 정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 12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칼이나 활로 적을 쫓아낸 게 아니야. 내가 왕벌을 호넷이죠 영어로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승리를 이룬 거야. 이 말은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에 가까운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키는 증거가 성경 안에도 있고 성경 밖에도 넘치는데 왜 굳이 가나안에 대한 진멸을 주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다른 민족도 다 그랬어요. 사해 근처 모압 왕 킹 메사 비문이 발견되어서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모스의 신이, 그 이방신이죠. 내게 말했다. 모압 왕에게 말한 것이에요. 가라. 너보를 취하라. 그러니까 이 너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에요. 밤새 진군했고 새벽부터 개전하여 해가 떠서 정오까지 싸웠노라. 죽인 수가 7천 장정이요. 그 죽인 사람들을 자기들의 신의 제물로 바친 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현대전에서도 그 가공할 살상 참상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독자들의 쇼킹을 무모하지 못하는 끔찍한 살육입니다. 이런 살육을 이스라엘이 했다 쳐도 너무 과하고 모압 왕이 살육을 했대도 너무 과장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신명기 지필진들은 한사코 헤렘을 고집하냐 이겁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웃나라와의 차별성, 독립성을 정해놓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 가나안 사람의 일부에서 이탈한 그룹이라면 더 큰 덩치 가나안은 여호와를 새로 섬기는 무리들에게 엄청난 위협적 존재가 아니겠어요? 보십시오. 혈육이면서 다투는 이 알력은 기독교 역사예요. 주후 1세기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시대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주류에서 이탈한 사람들 맞죠?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차별성, 독립성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대 혈육이지만 서로 엄청난 레토릭으로 독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2장까지 중간쯤까지 이스라엘 정복을 이상적인 그림으로 나란히 놓고 가나안 진멸을 요구하던 차에 딱 보니까 적군인 가나안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부족 국가들끼리 연합군을 결성하여 대항하는 스토리를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이쪽 이스라엘 12지파 속에도 가나안 출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배반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 여리고 함락 영웅의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 아니겠습니까? 라합이 여호와 신앙을 선언한다? 그리고 그 성읍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준다? 이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지필진이 이 이야기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본 거예요. 또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도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자신들이 생존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진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에도 많이 있었다는 요인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가나안 진멸이라는 이데올로기 끔찍하죠? 그것을 설명할 만큼 그 실제 현실을 이젠 이해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스토리들이 침략, 정복이라는 성경적 그림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기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이 스토리들은 지필진의 취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근히 이스라엘 속에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동화되어 가고 있더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각별하게 보존하리라, 보존하라라는 명령은 우상 숭배를 포기하라는 명령이죠. 모세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에도 세겜 언약갱신의식에도 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왕벌. 하나님이 왕벌을 미리 보내어 승리케 하심. 여기에 대해서 니들이 똑바로 올바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지만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믹스하지 말라는 것이, 혼합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토라 율법책의 단호한 명령이요, 신명기 지필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에 모였습니다.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립니다. 여호와를 섬기랴, 이 땅의 토속 우상을 섬기랴, 택하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요구하시죠. 이탈에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혼 금지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타민족은 뭐 결혼해도 오케이. 신앙의 순결, 순수성을 위해서이지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아내의 신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안 돼. 여호와만 섬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쫓아내듯 너희들도 이 땅에서 추방이야. 굉장히 암시적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6세기 입장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신명기 역사책 편집의 마지막 부분의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 환난과 비극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위에 고민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져보십시오. 가나안 사람을 추방시킨 자기 조상들 아니에요? 그런데 거울처럼 자신들에게도 그 상황이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던 이스라엘 포로들, 유대 포로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여호수아서 23, 24장을 읽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곰곰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포로 처지인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지 못해서 우리 운명이 이렇게 되었구나.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언약, 카버넌트를 다시 세워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저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벌,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보호하셨음을 상기시키는 이 놀라운 성경 말씀에 저희들이 머리 숙이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